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54번 언급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리엄이라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그들의 반역을 의미합니다. 신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6명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19번이 언급되었고 막달리아 마리아가 13번,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가 11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9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또 한 번, 또 마리아라 불리우는 로마의 성도가 한 번, 이렇게 6명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를 소개할 때 이보다 나은 소개는 있을 수 없겠죠. 그녀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한 여자로 설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의 인성을 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교회 역사에서 그녀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몇 마디의 말로 요약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마리아라면 더더욱 설명하기가 어렵죠. 성경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곳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장에서 그녀가 그녀의 잉태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듣는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언급은 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함을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급되어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언급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없는 마리아는 생각할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녀에겐 오직 한 가지 호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아들은 서로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 사이에 서로 다른 예수님의 두 개의 계보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두 가지 계보가 있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두 개의 족보 사이에 큰 차이점들이 보여서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버지인 요셉의 가족에게 속해 있으며 누가복음에서의 계보는 마리아의 가족에 속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마리아 쪽에서의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육신의 계보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언에 의해 메시아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계보는 그녀가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왔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성서적 예언의 성취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어머니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언덕에 있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불리던 곳에 살던 보통의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명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으로 아주 잘 훈련받았고 그 말씀의 상당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누게 될 마리아의 기도와 천사의 말에 대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그들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 소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작은 도시에 사는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삶 또한 그녀의 어머니나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여인들의 것과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마리아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녀 개인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도 없죠. 소녀는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약혼했으며 약혼은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들은 1년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결혼하기 전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1년 동안 마리아는 아마 좋은 유대인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배우고 훈련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몫으로 열심히 일하는 책임감이 있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는 요셉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더욱 알게 될수록 그의 세심함과 온유한 성품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과의 삶은 평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의 부모님이 요셉과 같은 좋은 남편감을 찾아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반려자를 찾아주는 결혼이 흔했습니다. 비록 서양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를 찾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허락하는 반려자를 만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보통 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한 예상치 못한 방문자로 인해 놀랐습니다. 마태와 누가 두 명 다 처녀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이 잉태한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31절에 32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본능적으로 이러한 천사의 수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도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그 천사의 말에 의해 더욱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여운 여성에게 임신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이 순진하고 수줍은 한 어린 소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비록 그들은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함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그 상황에 대해 고심해보거나 기뻐하거나 울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아주 중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보통의 결혼한 여성의 평범한 삶에서도 첫 아이의 소식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오랜 바람이 성취되려는 상황, 즉 지극히 낮은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작고 겸손한 소녀에서 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또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기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도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만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마중하러 나와 말하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그녀는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모든 어머니가 가져야 하는 귀한 보물, 즉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믿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영적인 사람일 때 그 자녀도 역시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마리아의 신앙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국제로 바꿔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후에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경험하게 될 변화된 삶 속에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고통, 아픔,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실험과 함께 올 이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한 명예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대가도 따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평판도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임신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곧 그녀의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누가 그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녀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으로 그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신성한 섭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말 그대로 천사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하실 수 있으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획에 순종하였고 이미 아이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아기 예수를 품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믿음과 섬김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이 언젠가 그러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선물입니다. 어머니로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믿음과 섬김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섬김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되도록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은 반드시 집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품성 안에서 자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마리아, 믿음의 여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가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녀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였고 그녀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녀의 완전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찬양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 동시에 예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마리아의 영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이런 찬양의 시를 적을 수 있는 10대 소녀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편 가운데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이 10대 소녀가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능히 익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찾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상 2장에서 볼 수 있는 한나의 찬양의 노래와도 같이 들립니다.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이나 오늘의 맘나와 같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자녀들은 말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기독교 과정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 가정들도 젊은 부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격려하기를 독려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는 아이의 성적 향상만을 위해 개인 과외 선생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제 아내는 항상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로 바쁘고 이러저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바쁠 때 교회 갈 수 없다, 이런 활동 교회 활동을 조인할 수 없다고 아이들이 말할 때 아내는 항상 한결같이 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항상 격려하고 격려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 필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죄인인 것과 또 그 죄사함을 위해 구세주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녀를 여자 중에 복받은 자로 표현하는데 참 영예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 그녀도 구세주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내기 위해 등록하라고 명한 소식이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리아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9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생각할 때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걸어서 갔던 혹은 나귀를 타고 갔던 시간에 적어도 3, 4일의 시간은 좋게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억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둘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인구조사를 위해 모여든 이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쳐있었고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된 가운데 쉴만한 편안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마리아가 두렵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아이를 낳는 곳에 엄마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요즘 엄마들이 누리고 있는 수술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요셉은 동물들을 가두고 있던 헛간을 찾았고 그곳에는 집이 쌓여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외에는 누구도 그녀의 첫 출산을 도와주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깨끗한 지푸로 채워진 말구 위에 눕혔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임신한 순간부터 견뎌야 하는 고통과 아픔의 작은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뱃속에 여러 달 품고 있다가 낳아서 수십 년을 돌봐줍니다. 이 세월을 그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자녀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양육하고 지체해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전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가장 낮은 형태의 종을 의미합니다. 노예와 같은 의미처럼 사용되는 둘레, 여성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겸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막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어린 10대 후반쯤 되는 소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치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이상하고 기이한 일을 어머니에게 또 요셉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녀의 가슴 속에 간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는 강하고 지혜롭게 자랐으며 이것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성전에 머물며 선생들과 담론하고 있던 일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려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망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를 살펴보면 그 어머니들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바라볼 때 정말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담대히 그녀에 대한 비난들을 어머니로서 마주하고 헤쳐나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다른 네 명의 형제들과 최소한 두 명의 자매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회임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가고 난 뒤에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미처 시작도 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리아와 요셉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이것은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평판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다른 아이들이 그들 아버지의 이름 뒤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예수님 탄생에 얽힌 소문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음행을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응답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평판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장밋빛 인생은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 요셉은 이미 죽은 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 곁에는 그녀의 명예나 평판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그 남은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목수일을 하며 부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긴 여정을 감수하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인 그녀의 아들이 그녀로 하여금 심지어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 마리아는 매우 가슴 아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이루어가는 중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녀 자신보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보다 먼저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가장 괴로운 장면은 바로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녀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40일 후 그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첫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두 명의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므온 귀를 기울이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으로 아기를 들어안고 하나님께 구세주로 인해 감사를 드린 후 마리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약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자, 이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을 받으므로 그의 어머니도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그들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그들의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활에 축복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사도행전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던 곳인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다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토로메, 그리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이르러 그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 그리고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알페아 아들인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그리고 유다, 가로 유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님은 마치 격렬한 바람이 부는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사도행전 2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 그녀가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음과 겸손의 어머니였고 여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구세주로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녀는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적은 그룹이 권능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리아 역시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또 빡빡한 예산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의 불신앙, 즉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모든 아들들이 그녀의 첫째 아들이자 그들의 큰형을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거절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신 지금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명예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타의 보통 다른 보통의 예배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음의 순결함, 영적인 어머니, 그리고 성실한 결혼 생활의 절대적인 모범 예시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우 해박한,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그의 소중한 아들이 어머니의 테두리를 떠나 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 관계를 그의 육신의 친가족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그리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었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역시 경험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신실한 추종자, 하나의 성도가 되었고 그것은 분명 초대교회에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소녀였을 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라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우린 너무나 가난해서 모든 가족이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작은 방에 함께 온 가족이 지내야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집을 따뜻하고 또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두부가 우리 그 자녀들의 건강이 좋다는 그 정보를 얻으시고 매일매일 매끼를 두부를 요리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입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지고 또 언젠가는 서로에게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삼아 부모님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머님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각자 자녀들을 기르며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경험을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믿음의 길을 택하고 계신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고통과 눈물과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